심리학 이론 중에 귀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귀인 이론.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귀한 사람, 노블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의 원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풀자면 원인의 귀착, 그래서 귀인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attribution theory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이론은 자신 또는 타인의 행동의 결과를 보고 그 원인을 심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통상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나왔을 때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을 추론해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 밖에 있는 외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특별히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이것이 더 선명해지죠. 첫째는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태도를 원인으로 생각하는 내적 귀인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internal cause라고 말해요. 또 다른 하나는 행위의 결과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추론하는 외적 귀인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상황 귀인이라 하고요. 영어로는 external cause라고 말합니다. 통상 외적 귀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무언가가 잘못되면 그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습니다. 외부의 탓, 상황 탓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험을 망쳤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원인을 외부 요인으로 돌립니다. 가령 뭐 시험장 분위기가 엉망이었다든지 아니면 이 교수가 정말로 중요한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시험이 엉망을 봤다는 것이죠. 반면에 내적 귀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실망스러운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적 귀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발전이 별로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내적 귀인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심리적인 동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것이죠. 반대로 내적 귀인이 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항상 자기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채워나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발전 동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내적 귀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외부의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탓으로, 나의 노력의 부족으로 그렇게 돌리는 것이죠. 행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당연히 내적 귀인의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공동체는 어떨까요? 어떤 공동체가 행복할까요?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까요? 내적 귀인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외적 귀인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일까요? 행복한 가족과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 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줄을 이루는 조직이나 직장에 근무하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 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반면에 외적 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교인일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의 탓을 하고, 장로의 탓을 하고, 집사의 탓을 하고, 방직이 탓을 하고, 저 교인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공동체는 결코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절대로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 세상에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펼치거나 뉴스를 보면 매일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대부분 외부에서 찾습니다. 외적 귀인에서 찾습니다. 시대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하죠. 부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배우자 탓을 합니다. 자녀 탓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저께 토요일 날 큐티했던 본문에 나오는데요. 15절에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18절에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음식입니다.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요. 이 당시는 유대 정결법이 있었어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이 불결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19절에 설명이 돼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설이 되기 때문이에요. 음식은 배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길래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할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충격을 별로 안 받으시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 귀인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 탓이 아니고요. 환경 탓이 아니고요. 부모 탓이 아니고요. 배우자 탓이 아니고요. 자녀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아니 근본적으로 사람이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우리 마음의 내부에 있는 것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내부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람에게 내재된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수님의 이 주장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는 화장실을 더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변소라고 불렀어요. 변이 모여있는 곳이 변소예요. 아주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화장실이 더러운 것은 화장실 자체가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변기가 원래 더러웠습니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게 모여서 더럽게 된 거예요.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요? 세상에 왜 이렇게 배려가 없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재된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악이 흘러나가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라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참 노래가 좋아요. 음악이 참 좋은데 가사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진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그 노랫말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속이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배려할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할 마음이 눈꽃맘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내 마음 가운데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시나무 숲과 같습니다. 계속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가 무엇을 가슴 아프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 가운데 나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시나무와 같아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 이후 성경이 주장하는 인간의 실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 오토버그 목사님이 쓴 신책 중에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하나의 딜레마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딜레마가 뭐냐면 고슴도치의 딜레마예요. 고슴도치는 들소와 같이 떼를 지어 다니는 동물들과 다르게 혼자만 다닌다고 합니다. 왜 고슴도치가 혼자만 다닐까요? 이 고슴도치가 고독을 좋아해서 그럴까요? 그 책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고슴도치가 홀로인 이유는 자신의 몸에 난 가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가 매년 11월이나 12월이 되면 번식을 위해서 암수가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의도치 않은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몸에 돋친 3만 개의 가시가 상대방을 찌릅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사랑할수록 상대방의 마음을 찌릅니다. 자신도 찔림을 당하는 것이죠. 잔 오토버그 목사님은 책에서 우리 인간이 마치 고슴도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 죽겠고 서로 만나면 상처를 주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상처가 대략 3만 개쯤 된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요. 3만 개 정도의 상처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자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주는 상처가 3만 개예요. 나도 그만한 상처를 받지만 나도 그만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우리 속에 내재된 죄악 때문에 이처럼 서로를 찌르는 고슴도치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에 죄인이 아니에요.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가시 돋친 존재이기 때문에 가시 돋친 말을 하고 가시 돋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외부의 무언가 때문에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의 환경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영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장 15절인데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행하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의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해결책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그리고 해결책이 바로 그 다음 절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그분이 나의 공고한 삶에 은혜를 더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상처가 아니라 치유를 유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199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제가 90학번인데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막 데모도 하고 화해문도 던지고 막 그렇게 열심히 정의감에 불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1990년에 한국 가톨릭에서 운동을 벌인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 김수환 추기경을 중심으로 하나의 자그마한 운동을 벌였습니다. 사회 불신풍조와 윤리, 도덕의 타락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운동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차에 그 뒤에 스티커를 이렇게 차에다 많이 붙이고 다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혹시 그 운동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99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혹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아시네요. 그 집사님이. 내 탓이요라는 운동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탓이요라는 운동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사회 구조개혁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데모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에이, 저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나? 무슨 내 탓이오야? 사회를 확 뒤바뀌어 놔야지 세상이 바뀌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찌 보면 내 탓이오라는 이 운동이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그마한 발걸음이에요.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탓이오의 운동의 근거구절이 마태복음 7장 3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남을 탓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불의와 거짓은 보지 못해요. 계속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자그마한 티를 보고 블레임합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란 말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이게 인간의 아주 악한 생각들입니다. 그렇게 외적 기인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조차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 속에 있어요. 내가 가시나무입니다. 물론 외부적 환경 요인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 탓입니다. 아담처럼 저 여자 때문이라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겸손히 나아감으로써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주변이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오피셜하게 티칭할 수 있는 사람은 접니다. 제가 티칭 엘더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지적질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쉐어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르친다고 지적질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적 귀인이 아닙니다. 특별히 직분자가 되신 분들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오버시하고 감독하고 하려는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장로와 집사는 섬기는 직분이에요. 가르치는 직분이 아닙니다. 지적질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대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교회가 좋아지는 것이지 남을 지적질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결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머리를 숙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모든 악한 것은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된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이 문제입니다. 내로남불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외부적 요인을 출발로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뭔가를 고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가정과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탓이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